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라이프. 30년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어떤 그 몫으로 사셨다면, 나머지 3년은 공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을 하는데,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 이번 주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고정되지 않고 어떤 때는 3월 말에도 있다가 4월 초에도 있다가 이번처럼 4월 말까지 가는 이유는 뭔고 하면, 이 부활절을 정하는 그 캘린더, 달력이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맞는 보름, 그 다음에 맞는 주일이 늘 부활절입니다. 올해는 3월 21일이 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찾아오는 보름은 이번 주 금요일 19일입니다. 이번에 밤하늘을 보시면 보름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3월 21일에 춘분이 지나고, 이번 19일에 보름이 지나고, 맞는 첫 번째 주일. 그래서 4월 21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절을 음력으로 계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유대 절기,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유월절을 계산했기 때문에 부활절도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지금 우리가 맞는 부활절과 종려주일은 우린 지중해성 기후로 기후까지 맞으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과 그 시기를 정확히 우리가 맞고 있다. 그래 부활절이 더 뜻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일제 해방으로부터, 강점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 정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일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3년을 함께 지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노예 한 명이 팔리는 은 30에 팔려 버렸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는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아주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돈에 관심이 많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다른 제자들도 전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예수님께서 뭔가 멋진 일을 하실 줄 알았다가 실망해서 흩어졌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평상처럼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평상처럼 나무로 침대를 짜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음 화면입니다. 이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꿈을 꿉니다. 같은 침대에 자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해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동상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이몽, 다른 꿈을 꾼 겁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적을 보면 이건 큰일을 하실 뿐입니다. 보통 뿐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행하셨으니 이거는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나귀 타고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덕을 볼 것이다. 우리가 3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덕을 볼 때가 됐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믿고 성공 한번 해보자, 이런 속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왕으로 왕위에 오르실 줄 알았는데 가장 못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죠.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원했다면, 왕의 길을 원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정신없이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처럼 한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나의 출세에,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동상이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한 길로 치우칠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길을 걷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에 대한 목표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하죠. 내일부터 맞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깊이 잠기고 우리 역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아,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출세나 성공이나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진리를 찾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식물은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우슬초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무릎이라고 합니다. 새무릎. 우슬이라고 하는 말은 소의 무릎이라고 하는 한자어고요. 저렇게 마디가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우슬초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우슬초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우슬초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슬초를 영어로 히솝이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어로 에소브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히브리어 에소브에서 히솝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슬초 히솝은 줄기가 꽤 강하다고 합니다. 막대기 같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자라면 6피트, 190cm까지 자라는 관목입니다. 다음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 꽃이 예뻐가지고 가지와 함께 잘라서 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저 꽃이 황갈색으로 변하면 다음 화면입니다.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연글면 옥수수를 수확하듯이 히솝 열매를 갖다가 음식을 해먹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음 화면이네요.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음하셨겠죠. 작게 얘기하셨겠죠. 그때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이라고 했습니다. 스펀지라는 뜻입니다. 해면이라는 것에 적셔서 예수님께 전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으니까 높은 막대기 같은 게 필요했겠죠.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까지 전달했는데 그 전달하는 그 막대기가 우슬초,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 꽃무더기가 물을 잘 머금었다 그래요. 아까 보셨죠? 꽃무더기를 이렇게 물에 담기면 물을 다 머금겠죠. 그래서 해면이 아니라 해면 자체가 우슬초 꽃일 것이다. 그러니까 꽃이 있는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심포두에 적셔서 저 높이 있는 예수님 입에 대주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공간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우슬초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갈대에 매여서 예수님에 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대가 우슬초 줄기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은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 입에 대니 라고 우슬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배경화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요한복음 예수님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왕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뭔고 하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의 맏배까지 전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요. 이집트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양의 피가 뿌려진 문설주를 보면서 이 양의 사자가 패스오버 할 것이다, 건너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니까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릴 때 이 우슬초가 사용됩니다. 제가 읽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전부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슬추 묶음을 갖다가 그릇에 담가서 피를 흠뻑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다 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수분을 잘 머금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적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그날 밤 양의 피를 문지방에 뿌리는 데 사용되었던 우슬초입니다. 그 우슬초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 사용되면서 예수님의 몸에 입에 신포도주를 뿌리는 대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배경화면으로 삼기 때문에 그 우슬초를 분명히 우슬초라고 십자가 사건에서 또 한 번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배경화면으로 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처음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제가 읽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금방 연상이 되시죠? 유월절에 잡았던 식구시들로 자랐던 어린 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물러갔고 구원이 찾아올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1장에서 얘기할 때 유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 뿌렸을 때 생명을 보존했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온 세상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일러준 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현장에 우슬초가 등장한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우슬초는 출애굽기의 우슬초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우슬초는 성경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평생에 정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죠. 천하의 다윗이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한순간에 어찌 주체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여섯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이 다윗은 나머지 다섯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 나머지 다섯 가지를 이 다윗이 전부 어겼습니다. 유월절도 부활절에 봄 유월절도 부활절도 봄에 맞이하는데 우연히도 다윗이 죄를 지을 때도 봄철이었네요. 봄철이 되면 그 당시에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영토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봄철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장군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밑바닥부터 다 좋은 왕입니다. 언더독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왕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커리어에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신 분들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아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한국에 재벌 2세 심지어 3세까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회사를 일으킨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달리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사장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왕자처럼 자랐으니까 아나무인이죠. 갑질은 이들에게 일상입니다. 물론 한국 경제에 재벌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 있을 때 저는 재벌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그때만 해도 벌써 지금 1990년대니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면 오은호 가족들은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의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야 하는데 끝까지 장악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욕심이죠. 욕심이죠. 밑에서부터 가지 않은 2세, 3세, 4세가 가면서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추한 일들을 저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빨리 바꿔야 하겠지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밑바닥부터 다 좋은 왕입니다.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왕권이 튼튼해지고 살만하니까 나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장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아서 늦잠을 자고 뒹굴뒹굴 한가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죄가 틈타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이죠. 어려울 때는 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꼭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신앙부터 느슨해지고 결국 꽉 조였던 나사가 하나둘 풀리면서 문제가 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늦게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거늘다가 전쟁에 나간 충성스런 자기의 제자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되돌려야 됩니다. 그냥 피해야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한 기도에서 원천 봉쇄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녀를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 두 가지를 동시에 어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장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잠자리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자기 자식인데 그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입니다. 십자가 십계명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유도합니다. 살인죄죠.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절반을 한꺼번에 어기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왕의 권력이 막대했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51편은 그것을 깨달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요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 이 다윗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입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계명의 다섯 가지를 어겼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넘어질 때 우리 시편 51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주님께서 자기를 버릴까 안절부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십계명 다섯 개를 어겼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바지꼬랑이를 꽉 붙들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구원만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다윗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와중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 나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셔도, 나를 심판하셔도,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주셔도 하나님 한 가지만은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원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만은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성전에 오는 순간에 당신은 성전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밀어낼 수도 있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돌아서서 나쁜 짓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다윗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같은 보면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영이 떠나지 마시고 다 내가 없어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만은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토록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고난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가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것은 그럴수록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올수록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내가 있는 모든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있겠죠, 이 구원 하나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다윗은 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슬초가 등장해요. 51편 7절이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앞에서 우슬초는 물을 많이 머금는다 그랬죠. 우슬초에 물을 묻혀서 자신의 죄를 씻겨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는 우슬초는요, 죄를 씻어내는 도구였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을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새 두 마리를 잡고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우슬초를 묻혀서 피를 그 몸에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희솝 우슬초가 사용됩니다. 우슬초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룩한 식물입니다. 죽음이나 귀신과 같은 악령을 쫓는 식물이라고 또 여기기도 했는데, 죽음의 사자가 우슬초로 묻힌 피를 보고 건너뛴 유월절 전동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슬초가 등장한 것도 똑같지요. 그런데 우슬초는요, 어디서 자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면 담벼락에서 자란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우슬초는 담벼락에서 자란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담벼락에서 우슬초가 자란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죄의 속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죄는요, 담벼락 같은 데서 삐쭉 나옵니다. 처음에 뽑아내면 되는데 그냥 놔두면 고개를 내밀고 자칫 담에 해를 입힐 수 있죠. 잡초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정원이 있는데 풀이 정말 많습니다. 아, 누가 보면 아 이거 목사가 게으른가 하는 얘기를 들을까봐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가을철에 비가 막 올 때는 제가 풀을 다 뽑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뽑지 못할 정도로 퍼져버렸습니다. 죄도 순식간에 번져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담벼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죄를 씻어낸다. 이것이 우슬초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요 우리의 깨달음일 겁니다.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어쩌면 담벼락 죄가 수선한 담벼락에서 자라는 그 우슬초에 그 보혈을 묻혀서 우리를 씻어낸다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을 배웠으니까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담벼락에 삐쭉 나와 있는 죄의 줄기는 없습니까? 수치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처음에는 뽑아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잡초와 같은 죄들은 또 우리 안에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의 인생, 신앙까지 흔들고 있는 못된 습관과 죄성들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우슬초로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슬초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룩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해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슬초에 묻혀서 우리 삶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상상해도 좋겠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뛰겠죠. 예,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심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절을 기대하는 우리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그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우슬초로 우리 가족을 씻겨 주옵소서. 우슬초로 우리 자녀들을 씻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부활절을 다 기쁨으로 맞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